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첫 방문국인 라오스 수도 비엔티나에서 통신 탐마봉 라오스 총리와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탐마봉 총리와 시리아 평화회담을 비롯해 아시아가 직면한 도전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라오스 어린이들의 영향을 지원하기 위해 600만 달러 상당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현재 1,9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라오스 내 지뢰 제거를 위한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에는 베트남 전쟁 기간 9년 동안 미군이 투하한 2억 7천만 발의 지뢰 가운데 8천만 발의 불바탄으로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밖에 라오스 당국자들에게 라오스 내 표현의 자유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는 27일에는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라오스 중부 도시 사이손본에서 어제 중국인 두 명이 폭탄 공격을 받아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들이 차량에 탄 상태에서 폭탄 공격을 받았으며 사망자 중 한 명은 중국 광산회사 직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오스 주재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라오스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라오스에 도착한 날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동부를 강파한 폭설과 강풍으로 25명이 숨지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 오늘 지역 내 도로 상당수는 통제되고 지하철도 부분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정부가 폐쇄되고 주변 지역 모든 학교들이 휴교했습니다. 미 의회 하원은 이번 주 휴회를 결정했으며 상원도 주초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늘 서일본과 혼슈 북부 지역에 폭설이 쏟아져 항공편 결항과 철도 연착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도토리현 니치난초에서는 오늘 새벽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한 채가 반파되면서 집안에 있던 88살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와 오늘 폭설과 한파로 6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휴일인 어제 일제히 아이오와 주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주말을 아이오와 주에 머물면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어제 아이오와 주의 한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이오와 주에서는 오는 2월 1일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투표가 실시됩니다. 민주당의 유력 경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어제 아이오와주 노스리버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연설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이상주의 대신 자신의 경험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기업인 출신으로 3선 뉴욕시장을 지낸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 전 시장이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사법당국이 테헤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공격과 관련해 약 100명을 체포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교 공간에 대한 공격을 둘러싸고 긴장 상태에 있는 사우디에 대한 화해 제스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2일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테러 혐의를 이유로 시아파 지도자 등 47명을 집단 처형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수도 테헤란의 사우디 대사관과 마슈아드 주재 총영사관을 공격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동부 지역은 곳에 따라 1m도 더 되는 기록적인 폭설로 온통 발이 묶였습니다. 워싱턴 일대 관공서와 학교들이 오늘 일제히 문을 닫고 주민들은 눈치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한반도 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조치 추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5자가 단합을 한다면은 안보리 상임이사회 대부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27일 베이징을 방문해 대북 압박에 중국의 동참을 거듭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5자 회담론이 6자 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 가끔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밤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어제 24일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을 사흘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통화는 대북 공조 강화는 물론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 추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두 외교장관의 통화는 오는 27일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 시각으로 24일 오후 이뤄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자신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북한이 전략적 사고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핵 6자 회담 틀 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5자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협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입니다.
5자가 단합을 한다면은 안보리 상임이사회 대부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참여하고 이 5자가 한국과 합쳐서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두 장관은 케리 장관의 방중 직후 다시 전화통화를 하고 방중 결과와 평가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의 이번 통화는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7일 새벽 전화통화 이후 두 번째입니다. 특히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 사흘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케리 장관의 방중에 앞서 미국과 한국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를 과시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제재를 담은 미국 주도의 안보리 결의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은 안보리 결의안 추진과 대북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미 북한 핵실험 직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중국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4차 핵실험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선 케리 장관이 이번 방중에서 외교적 수사에 얽매이지 않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더라도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뜻대로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입장 일치가 되는 게 많겠지만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중국이 바라는 대로 반응을 한다는 개런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좀 이렇게 인크리멘탈리 나갈 수가 있겠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전 핵실험 때보다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제재에 참여는 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이 아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춘다는 정도로만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대중국 압박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을 상당히 압박을 했을 경우에 미국의 압박에 대한 북중관계의 복원, 북중관계가 같이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정말 실질적인 제재는 북중 간의 양자 제재로 좀 남겨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간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상황에서 캐리 장관의 중국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수준은 앞으로 한두 주일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중국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존 캐리 국무장관의 이번 주 베이징 방문 목적이 중국과의 대북정책 공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연일 중국의 대북 억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일 시작된 캐리 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에서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도록 하는데 어떤 다자적 혹은 독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이번 중국 방문의 중요한 의제라는 겁니다. 캐리 장관은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거쳐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캐리 장관의 입장을 상기시키면서 캐리 장관이 중국의 실질적이고 효과적 조치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리 장관이 중국 당국자들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가능한 조치를 비교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국의 어떤 독자적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생명선이자 후원자인 중국이 북한의 확산 경로를 차단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수단 확보를 저지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게 해당 조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관리는 북한에 대해 단합된 전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 전선은 강력해야 하며 연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 평화의 길로 나서도록 하고 도발적 행동은 막다른 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데 중국 정부가 미국, 한국, 일본과 일치된 입장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북한이 여전히 불법 활동과 확산 활동에 연루돼 있다며 중국을 거치지 않고는 국제사회와 거래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결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확산 활동을 차단하고 제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북한에서 미국인 관광객이 또다시 억류된 것과 관련해 캐리 장관과 국무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미국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속한 석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직접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북한을 뺀 5자 회담론은 기존 6자 회담의 틀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북한을 뺀 5자 회담 언급이 6자 회담 틀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5자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보자는 뜻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6자 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한국 정부는 5자 회담뿐만 아니라 한, 미, 일, 한, 미, 중 등 소다자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을 뺀 5자 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대화와 담판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이라며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5자회담론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입니다.
결국은 6자회담 틀 안에서 5자회담이 아니라 6자를 무시하고 5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고 결과적으로 그 압박의 목표라는 것이 북한을 배제하는 즉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완전히 아웃시키는 이와 같은 어떤 뉘앙스를 지닐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거고 이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한을 뺀 5자회담으로 6자회담을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도 박 대통령 발언의 초점은 실질적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 데 있으며 북한의 비이성적 행태가 계속되는 한 보다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고민 끝에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기존의 대북 경제적 협력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이 지속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기가 어렵지 않았느냐. 뭐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협상 체제로 만들어 가보자 하는 것이 이제 5자회담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중국은 박 대통령이 제기한 5자회담론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 일변도의 대응 방안엔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과 함께 북한 제재에 편에 섰을 때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펴는 미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도 북한에게 비핵화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근거로서 9.19 공동성명과 6자회담 틀을 현 단계에서 버리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핵능력을 키우는 조치들을 계속할 경우 중국이 바라는 동북아 정세 안정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 한일 동맹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 조치 또한 중국을 더욱 고민에 빠지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한국 군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편입되는 것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는 공유하되 한국군은 모든 판단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한 양국 군 당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한국이 편입될 것이라는 추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뚱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게 편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지 이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어떤 미국 MD 체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 대변인은 또 미한일 3국의 정보 공유 약정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것과 관련한 정보 공개에 국한된 것으로 MD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MD 편입 관련 논란은 화살이 날아올 경우 화살을 피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고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합참의장회의를 다음 달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학유 공보실장입니다.
4달 중으로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화상회의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회의 방식과 시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 공보실장은 이번 3국 합참의장회의가 현 위기 상황과 관련한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핵실험 이후 세 나라 군 당국 간 공조 방안과 긴밀한 대북 정보 공유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전 실장은 이와 함께 3국 합참의장 회의 장소로 일본이 거론되거나 중국을 의식해 회의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관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추가 전개될 가능성과 관련해 이는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차원의 무력 시위라고 말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미한 두 나라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중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있는 대북 제재의 열쇠를 베이징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한계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제히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핵실험 다음 날인 지난 7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북한 핵 문제에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대응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3일 새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최근 VOA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대북 제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sanctions. I don't think you can have effective sanctions without China.
중국은 대북 제재의 핵심 요소이며 중국 없이는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원유, 소비재, 석탄이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지렛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국경도시인 단둥의 지하 송유관을 통해 연간 50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유의 9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북중관계에 밝은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ly on the table for discussion. I think that Secretary Kerry is reported to have raised that issue with the Chinese foreign minister in a phone.
존 케리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원유 문제를 제기했고 케리 장관이 곧 베이징을 방문해 그 문제를 논의할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앞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지난 18일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중국에 대북 원유 수출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광운대 신상진 교수는 중국이 일시적으로는 몰라도 대북 송유관 꼭지를 완전히 잠그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보면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좀 경색되어 있고 이런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이 석유 공급을 파이프라인을 이제 잠글게 될 경우에 이 북한과 중국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고 또 오히려 오히려 더 효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중국은 지난 2003년과 2006년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대북 원유 공급을 며칠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의 80%와 쌀, 옥수수, 밀, 콩 같은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품목으로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이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제한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coal is maybe the energy supply where DPRK shows the greatest potential exposure.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으로서는 석탄 수입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편 신상진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와 기업 그리고 해운 활동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문제 이제 가지고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할 경우에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이렇게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어떤 이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약간 형식적이라도 최소한도 좀 그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결국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바라는 수준의 고강도 대북 제재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신상진 교수는 말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 외에도 미중 관계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지금 압박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협조해 주기가 조금 이 곤란한 이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가 좀 이 강화되고 있고 이게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대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기가 지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참여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살리면서도 북한이 뒤흔들릴 정도의 제재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추진해온 대북 사업들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남북 교류가 영향을 받는 상황은 과거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남북교육액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남북교육을 제한한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남북 간 교육액은 27억 1,349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와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개성공단 가동과 민간 차원의 교류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이후 타결된 8.25 합의를 통해 오히려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가 이뤄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은 8.25 남북 합의와 지금까지의 교류 협력 활성화 분위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북한이 어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또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이런 8.25 합의를 위반을 했습니다. 핵실험한 것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북 간의 합의는 다 존중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8.25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민간 차원의 대북 직접 교류를 허용하지 않는 등 남북 간 교류를 사실상 중지시켰습니다. 남북 간 교류는 지난 1990년대 초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가 발표된 이래 북한의 1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을 관광하던 한국인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지고 이어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의 12.1 조치가 실시되면서 남북교류는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은 이 조치를 통해 남북한 간 모든 교류협력과 경제거래 목적의 인원이 육로로 통행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상주 인원을 줄이고 남북 간 철도 운행과 개성 관광을 중단하는 한편 경협 사무소도 폐쇄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재정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의 발언입니다.
개성 같은 경우는 자리 하나까지 남측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사실이고요.
게다가 60여 년 만에 개통된 경의선 철도가 끊기고 금강산과 개성 관광 사업도 표류하면서 교류 협력 사업이 지속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얼어붙은 남북 교류 협력 분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뒤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5가 채택되면서 더욱 냉각됩니다. 지난 2009년 8월 북한이 12.1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개성 관광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12.1 조치 이전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북한의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정부는 5.24 제재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명박 당시 한국 대통령의 발표입니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간 교역을 즉시 중단하며 대북 신규 투자 금지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인도적 목적이라고 해도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는 대북 지원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한 다소 너그러웠던 과거 다른 조치들과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5.24 조치는 2011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2013년 3차 핵실험, 그리고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때까지 때에 따라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남북 교류는 크게 제약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와중에도 지난해부터 민간 차원의 방북과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으로 이런 조치가 원점으로 되돌려지면서 남북 간 교류와 대북 지원 활동은 다시 한번 얼어붙게 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국회는 그동안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의견이 맞섰던 북한 인권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북한 인권법에서 북한 인권 증진 노력에 관한 입장 표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3년 8개월 만에 종결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뒤 새롭게 개편된 북한의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 김정원 박사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연구 대상으로 삼은 북한 교과서와 네. 교과 과정은 언제 개편이 된 것인가요?
북한이 2012년에 12년제 의무교육 추진 법령을 발표했었는데요.
네.
그것에 따라서 개편된 교육과정이 2013년에 만들어지고 2013년 말에 각급학교 1학년 교과서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2014년부터 그것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각급학교 1학년 교과서 중에 몇 권을 대상으로 과거의 것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한 것이 이번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 초중등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북한에는 유치원과 관련해서 2년의 교육이 진행이 되고 소학교는 4년, 중학교 6년, 그래서 총 12년 중에 유치원 높은 반 1년을 의무교육에 포함해서 총 1년의 의무교육을 시행해왔어요.
네.
그런데 2012년에 개편된 의무교육 체제에서는 소학교를 5년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6년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구분해서 개편을 했고 전체적으로 그런 체제 개편뿐만 아니라 내용 속에서 지도자 숭배 관련한 내용이 김정은과 관련해서 더욱 포함되고 전체적으로는 세계적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실리로 바뀌었다 하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외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속에 전체 외국어 중에 러시아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이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는 영어 교과가 정식 교육과정으로 포함이 되고
네.
영어 교육 시수도 소학교에서부터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게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요. 역사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주요 인물 중심의 이야기 중심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민족적인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종류의 역사 교육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바뀐 교육 과정에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안 쓰던 국제적인 용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좀 더 국제 교류를 의식한 그런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눈에 띄는 국제 용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가장 중심적인 것은 ADBC라는 용어인데요.
네.
예, 그런 용어는 기존의 북한 교육 과정에서는 연대기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용어인데 그런 용어가 등장하고 연대기표가 역사 교육에 함께 제시되면서 역사 시대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AD 몇 년, BC 몇 년 그렇게 표기를 한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반면에 그 이념적 색채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네.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이념적 색채가 줄어든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학교 1학년 사회주의 도덕 같은 교과에서는 기존의 교과 내용 구성이 일상적인 생활 지도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백두산 3대 장군 노신 자랑, 일당백 인민군대, 악독한 지주놈 이런 등등의 타이틀이 이 교과 이 제목으로 들어 있어요. 단원 제목으로.
네.
그런데 새로 개편된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네.
학교, 생활과 건강, 가정, 뭐 친구 이런 그러니까 북한식으로는 동무죠. 이런 그 아이들의 일상 생활 중심의 단원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수학 교과서에도 이전에는 그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다는 등 이렇게 수학 문제
네.
그런 등의 표현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뭐 전쟁을 묘사한 문제들이 나타나 있는 반면에 최근 교과서에는 그런 그 문제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정치적 색채 같은 것은 좀 줄어들었나요?
정치적 색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07년 수학 교과서에는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미제 승냥이 놈들의 비행기를 8대 떨구었습니다. 또 몇 대 떨구었는데 모두가 14대 떨구었습니다. 두 번째 몇 대 떨구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등장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종류의 그 문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단지 이제 지도자 숭배와 관련된 문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도자 홍보 수식어가 네.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늘어난 건가요?
네. 그 수학 문제에 수식어가 다양하게 표현돼 있어요. 그 수식어는 그 현재 그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뭐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 속에 훌륭히 꾸려진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로라스케이트를 탑니다. 7명이 집으로 갔는데 아직 52명이 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 탔을까요? 이런 종류의
네.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수학 문제를 통해서 일종의 홍보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다 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구체적인 교과서 내용으로 분석이 된 것은 아니고요.
네.
교육 과정 속에 이전에는 없던 사회주의 도덕과 법이라는 교과가 있어요.
네.
이런 사회주의 도덕과 법이라는 교과는 최근에 등장한 건데. 이것이 북한 사회에서 이전은 굉장히 형제된 사회 속에서 지도자 교시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회가 지금은 매우 이완된 형태의 사회가 되고 있고 개인주의가 보다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법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학교 교육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북한의 새 교과서와 네. 교육 과정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가로서 평가를 하시고 또 이런 교육 정책 변화가 왜 생겼다고 보시는지요?
지도자 숭배가 더 늘어난 것은 이제 3대 세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완된 사회 체제를 교육을 통해서 보다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또한 북한이 이제 국제적인 기준을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기준을 강조하면서 교과서 구성에서나 내용 속에서 그런 국제 교류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초중등 교육 과정과 교과서 정책의 최근 변화에 대해 논문을 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통일교육연구실장으로부터 논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서울 시내 대학생들이 함께 정치와 통일 관련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호를 발행했고 이제 3호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만드는 정치 통일 잡지 더 무브먼트 회원들을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번 주제가 북한의 변화와 약간 그런 것에 대한 거였으니까 이번에는 북한의 변화보다는 남한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사무실 대학생 6명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학생들이 발간하는 정치 통일 잡지를 제작하는 더 무브먼트의 회원들입니다. 더 무브먼트는 서울 소재 7개 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모여 만든 대안 언론입니다. 더 무브먼트의 김영진 대표입니다.
정치 통일, 대학생들이 발간하는 정치 통일 매거진인데요. 뭐 후원부터 기획, 기사 작성, 인터뷰, 칼럼, 그리고 강연 기획까지 전부 다 대학생들의 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지향한다는 것인데요. 더 무브먼트는 정치 통일에 대해서 이제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정확히 이제 대학생들이 정확히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 이제 사회 현안이나 사회 이슈를 바라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무브먼트는 정치부, 통일부, 편집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잡지만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이나 토론회도 개최하고 정책 법안 발의와 질의 관련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 정희윤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호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조금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기사를 다루기 전까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이제 현재 계시는 대통령님의 이제 대선 공약이었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학생들의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게 또 어떻게 개선이 될까.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서 되게 뜻이 깊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대학생들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끼리의 뭔가 조금 더 개선안을 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애착이 가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냐면 2015, 2016년 남북관계 그거를 재조명하고자 하고 또 두 번째는 군사안보가 저희가 시즌대로 돌아가거든요. 이번에는 시즌3를 맞는데 시즌3에서는 여성과 군인을 이제 담당하게 될 거고 또 북풍, 아무래도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북풍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주성 씨는 정치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더 무브먼트가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는 장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을 보는 시각 같은 게 첫 번째는 사실 청년은 상당히 어떤 정치 같은 데 관심이 없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청년이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의견을 표출할 장 같은 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희 지금 TM이란 잡지는 그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 데서 좀 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걸 좀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잡지가 되고자 계속 청년 대학생 잡지를 강조 드리는 것 같아요.
부편집장인 전혜린 씨는 취재 활동을 하면서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취재원들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꽃제비라고 하죠. 그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자기 형이 이제 골목대장이어서 뭐 보위부한테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 들어가서 돌을 던져서 보위부들 이제 다치겠다 이런 경험을 되게 웃으면서 엄청 재밌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너무 쉽게 막 그때 다리 두 개 부러졌었지 이러면서 되게 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긴 한데 한편으로는 아 북한이 지금 저렇게 되게 열악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걸 재밌게 얘기하실 수 있을 만큼 지금은 많이 편해지셨구나 하는 마음에 또 마음이 좋기도 했어요.
더 무브먼트. 젊은이들이 만드는 잡지인 만큼 만드는 과정도 홍보 방법도 참신하고 열정적인데요.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황수연 씨 그리고 편집장인 방성원 씨의 얘기입니다.
SNS를 지금 공략을 하려고 이렇게 따로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저희부터 해서 점점 이런 영향력을 점점 확산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는 공부하면서 공부한 것과 실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을 융합하면서 그걸 또 기사로 풀어내고 약간 그런 과정에서 보람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었잖아요. 그래서 1, 2호의 때에 안 좋았던 점을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읽기 쉽고 접근하기 쉽고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잡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한두 살 선배인데도 같은 과고 그리고 비슷한 이론을 먼저 배우신 분들을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제 의견을 말하면은 제 자신도 굉장히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더 무브먼트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창간호와 2호를 발간했고 이제 3호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김영진 대표의 설명입니다.
작년 9월에 창간호를 발간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9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후원이며 기획이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대학생들이 기획하고 전부 다 이제 대학생들이 실행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처음에는 어디서 후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딱히 저희가 체계도 잡히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기획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리고 완성도도 사실 굉장히 높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체계를 서서히 잡으면서 이제 2호가 12월에 발간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3월 달에 더 무먼트 이제 3호가 발간됩니다. 그래서 저희 더 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간지를 목표로 그러니까 3, 6, 9, 12월 분기마다 하나씩 발간을 목표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인식을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전문가 분이나 이렇게 뭐 남북 대학생들을 같이 모셔 놓고 한번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미국 동부지방은 지난 금요일부터 눈 폭풍으로 그야말로 대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도 주말 내내 기록적인 추위와 폭설에 시달렸다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좀 나아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말 내내 정말 꽁꽁 얼어있다가 오늘에서야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네.
쏟아붓던 눈도 오늘 잠잠해졌는데요. 기록적인 한파, 뭐 주말에 서울 도심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거리가 한산한 정도였고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 동부 지역의 그 눈폭풍 소식, 텔레비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한국은 그래도 좀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한파특보가 해제됐고요. 내일은 정말 오래간만에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른다는 반가운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사건 사고도 많았다지요?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남쪽 지도를 그려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뭐 한파의 기운이 아주 두껍게 깔렸고요. 강원도 지역에는 이 동해안 따라서 건조특보,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는 폭설에 강풍까지 이어져서 정말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추위에 가장 뭐 예상할 수 있는 경미한 단골 사고는 주택의 수도관이나 수도 계량기가 동파됐다는 겁니다. 옥상에 물탱크가 노출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이런 곳은 동파 사고가 이어지고 전국에 한 3,300여 건의 사고가 접수됐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복구됐다고 하고요.
네.
눈이 많이 내렸던 제주도 전기가 끊겨서 한 3만 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눈길, 얼음길, 교통사고 뭐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제 오전에는 서울에서 전라남도 목포로 가던 그 KTX 고속열차 운전석이 문이 얼어붙어서 출발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하늘길, 바닷길 다 막혔고요. 울릉도에서도 육지를 연결하는 뱃길이 뭐 여드레 정도 막혀 있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눈이 많이 내린 충청도와 전라남북도 지역, 비닐하우스가 눈에 파묻히거나 내려앉아서 농가 피해도 많았습니다.
네, 이 따뜻한 제주도에도 눈이 그렇게 많이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고도가 높은 한라산의 눈 소식은 뭐 많이 듣고 익숙해 있는데
네.
제주 도심에 눈에 쌓인 것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12cm 정도가 쌓였는데 제주를 마비시킬 정도였습니다. 제주도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주도는 한국에서도 좀 이국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자나무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눈이 내린다고 해도 따뜻한 날씨 때문에 금방금방 녹아버려서 제주도에 제설 차량이 없습니다. 제주도
네.
시내에는요.
네.
예, 그래서 이번 폭설이 대량 난감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주 시내에 10cm 이상의 눈이 쌓인 것 1984년 1월 이후 32년 만이라고 합니다. 한라산 윗세오름 같은 데는 뭐 120cm, 또 다른 곳도 100cm 정도 눈이 쌓였는데 이런 상황은 동해 쪽인 울릉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릉도에 한 130cm, 많게는 뭐 200cm 폭설이 내려서 육지로 나간 울릉도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울릉도에 들어가 있던 육지 사람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고립 상태가 8일째 이어졌는데 이곳에 생필품이 바닥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도 공항 소식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하늘길이 막혀서 공항에 갇혔던 사람들이 무려 9만 명에 가까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주말 내내 하늘만 쳐다보면서 언제쯤 비행기가 뜰까 기다렸던 여객들이 공항에 아예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폭설에 공항 이착륙이 금지되면서 공항이 폐쇄됐는데요. 때문에 여행객들의 제주도에 그냥 갇혀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사흘간 계속 그 돌아가야 되는 여행객들이 공항을 찾아와서 여행객 수가 9만 명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네, 9만 명이 모두 공항에 머무를 수는 없었을 테고요. 사흘을 어떻게 지낸 겁니까?
공항 인근에 있는 호텔, 모텔, 민박 등 숙소를 찾아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마저도 동이 나서 한 1,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공항 바닥에 자리를 깔아야 했는데요. 사실 이 추위에 시멘트 돌바닥에 눕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공항 안 그 가게에서 나오는 모든 종이 박스가 활용되다가 공항의 우체국에 있는데 이곳에서 파는 그 만 원짜리 택배용 종이 상자 구해서 깔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항의 분위기가 뭐 난민촌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긴급 상황에 제주도 뭐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적십자사까지 나서서 사람들에게 담요랑 깔개 생수 등 구호품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집을 숙소로 내놓겠다 뭐 이렇게 SNS를 올린 제주 도민들도 많았고 식당에서는 제주 공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무료로 전해주기도 했다는 그런 훈훈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아, 다행히도 오늘 낮 12시부터 제주 지역에 내린 기상특보가 해제되면서 오후 3시 가까이부터 항공기를 통한 제주 여행객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탈출이네요. 9만 명이 네네. 넘는 여행객을 하루 만에 다 실어 나를 수 있겠습니까?
아,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사흘은 걸려야지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발 묶여 있는 여행객 수만큼의 비행기 좌석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또 제주공항도 활주로 수송 능력이 있는데 1시간 최대 30 대까지 비행기를 이착륙시킬 수가 있답니다. 정기 운항 여객편이 원래 한 하루에 143편 정도가 되는데 항공사들이 임시로 또 비행기를 투입하기로 해서 오늘 한 200여 편 가까이가 투입됩니다. 비행시간은 오늘과 내일 새벽까지 3만 9천여 명을 실어나를 수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오늘 밤 내일 새벽까지는 2만 명 가까이가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도 한 4만여 명 실어날 수 있어서 수요일은 되어야 제주공항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여행객 대수송 대작전에는 제주뿐 아니라 서울도 부산도 같이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김포공항, 부산 김해공항, 공항이 문을 연 뒤 처음으로 24시간 운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간에는 공항이 문을 닫았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부산 김해공항과 서울 김포공항은 인근에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이후에는 소음을 일으키는 항공기 운항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네.
제주 여행객들의 수송 작전이 시급한 만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항을 24시간 열어놓기로 한 겁니다. 또 공항에서 각 시내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두 개 노선, 버스 내일 새벽까지 연장 운행을 하기로 했고요. 택시도 오늘 밤과 내일 새벽까지는 공항 인근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오후 한 3시, 4시쯤 돼서 그 제주의 여행객 탈출한 분들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네.
소감이 이렇습니다. 1시간 거리면 충분한 제주에서 서울까지 이틀 밤이 걸렸다. 그런데 안도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날씨 소식 알아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이런 의자를 만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은데요. 버스 정류소에 발열 의자를 설치한 도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발열 의자가 화제입니다. 이 지역 시내 정류소 9곳에 발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발열, 말 그대로 열을 내는 따뜻한 의자입니다.
네.
지난 22일 시범적으로 이 시내 몇 곳에 설치를 했는데 창원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따뜻한 의자라 이 온돌방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는데요?
네, 아마 서로 앉아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의자 온도가 평균 30도라고 하고요. 더욱이 이 몸에도 좋은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있는 의자입니다. 의자에다가 탄소 소재로 된 열선을 설치했고요. 전기를 공급하면 탄소 소재가 열을 내서 따뜻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중국과 타이완 양안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